2007년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이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침략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요. 유엔에서도 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일민족, 순수 혈통 이런 단어는 인종차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권에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 다문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주택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성씨는 5,582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200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씨는 430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5,0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자가 없는 성씨가 4,000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여 자신의 성씨를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들은 한 200만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시선과 행동이 곱지 않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언과 욕설, 그리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임금 체불을 비롯한 많은 이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불평등한 일을 당하거나 욕설과 조롱,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참아야만 합니까? 타국에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참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해고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불평등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 참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결국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 하나님의 안식처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자 그들의 거주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일구어 내어야만 했고 그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그네 인생을 결정하고 나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영적인 안전지대에 숨어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복된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이자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현실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신의 성을 쌓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자신의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게 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 가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성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제단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 인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애굽에 잠시 거류하고자, 잠시 머무르고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이 판단도 내리고 있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대부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든지 저러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생각해 보니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였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만 아름다워 보이면 다행일 텐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라의 외모가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이 사라의 이 외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므로 만약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이인 척 하라는 거, 여동생인 척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전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당신이 나의 누이인 척을 함을 통해서 나의 목숨이 보전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까? 정말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 나를 책임져 준다느니 욕하면서 아브라함의 뺨이라도 한 대 이렇게 탁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면 그녀 역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사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은 나름대로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으니 지켜주겠으니 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지 믿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삶의 현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면한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지언정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방법은 거짓말이었지만은 더 이상의 최선의 방법은 없었기에 또한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었기에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나리오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의 시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아, 역시 사람들은 이 사라의 미모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해낸 시나리오가 굉장히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라의 소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게 되죠. 바로는 사라를 그냥 빼앗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죠. 바로가 사라에 대해서 묻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바로는 사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낌없이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자책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그런 제안을 해서 사라가 이런 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의 결과가 과연 이것이라는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사라를 뺏어간 사람이 애굽의 왕이 아니었더라면 뭐 소리라도 한번 질러봤을 텐데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힘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라 일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라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무력감과 수치감이 아브라함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애굽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이 애굽의 왕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가진 것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과연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은 전혀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거대한 세상이라는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권력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라온 환경과 가문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 뛰어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런 여러분,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무력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했던 인생의 장벽을 넉넉히 뛰어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인간을 한 명 찾으라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가장 나쁜 인간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를 후대하여서 그에 합당한 많은 재물까지도 나눠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재앙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부도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여러분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행동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간 이 세상은, 인간이 살아간 이 세상에서의 언약과 약속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약속 이전에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약속의 가장 큰 차이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늘의 모습, 이 비겁한 모습 때문이 아니지요. 어떠한 사건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판인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려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것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게끔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오시고,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오시고, 오직 주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